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지난 한 달간 23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5절,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주의 예배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실지라도 모두가 함께 은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아버지 서로에게 생각할 만한 말씀들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간 살펴본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인에게 선대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비유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인도자요, 공급자,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연약한 양과 같은 나를 인도하셨다. 다윗은 그리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에 대해 또 다른 관점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들로 인한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상은 히브리어로 슈울한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슈울한의 의미는 평범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차려놓은 밥상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슈울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베푸시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베푸신 상의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베푸시고의 히브리어는 아라크라고 말합니다. 이 아라크, 여러분 이는 원래 무엇인가를 길게 늘어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주께서 상 혹은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간단히 차린 일반적인 밥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다윗에게 차려주신 슈울한 상이란 많은 음식을 상에 늘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잔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께서 다윗에게 잔치를 열어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을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에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난 4절까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 왔습니다. 이제 그 비유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이제 잔치를 연 잔치의 주인과 초대받은 손님의 관계로 비유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비유에 잔치의 요소들을 함께 그려 넣으며 주의 은혜와 축복을 표현합니다. 집의 주인이 특정한 손님을 초대하려고 베푼 잔치, 잔치를 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잔치가 누구 앞에서 베풀어졌다 말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졌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적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적이 된 자들끼리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 묘사는 실제적으로 매우 시급한 위기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잔치를 한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특정 잔치의 초대를 받아 손님이 되어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손님의 안전은 이제 잔치의 주인이 책임져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해로 오늘 본문 5절을 해석해 본다면 삶의 여러 가지 숱한 위기의 순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잔치를 열었고 다윗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잔치를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그때에 여셨고 그때에 다윗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다윗이 이제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지를 다윗을 치려는 적들에게 보란 듯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잔치의 주인 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들이 있는 긴급한 그 상황 중에서 갑자기 잔치의 개념을 가지고 이 다윗이 말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의 숱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사는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삶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가 베풀어 주신 믿음의 잔치 자리에 초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잔치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가 열어주신 믿음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 주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절과 5절에서 말씀처럼 잔치에는 초대되었으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아 주인의 잔치 자리에 그 초대를 거부하는 일이 우리 중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당신이 예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계속하여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직접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이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가 베푸시는 은혜와 믿음의 자리들을 거절하지 않고 참여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치의 주인과 초대된 손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비유하기 시작한 다윗은 또 다른 잔치의 개념들을 5절 중간에 가지고 옵니다. 바로 식탁의 교제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주께서 자신에게 지금 잔치상을 준비해 주셨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음식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식탁의 교제, 잔치상의 교제가 분명 그 기쁜 잔치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 함께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식탁의 교제라 함은 연합, 화해, 축복의 상징이 됩니다. 음식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서로가 함께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식탁의 교제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 전반에 걸쳐 나타난 공통적인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한 회복과 연합에 대한 예시들은 구약의 성경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와 그 이후의 식탁의 교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 재물들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웃과 이웃 사이의 화목이 공동체 안에 함께 성취된다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의 나눔이 아닙니다.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으로 그 식탁이 의미가 변경되어진 것입니다.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교제의 중요성, 그 의미는 신약의 시대, 즉 예수님의 때와 초대교회의 시대의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늘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지셨다 성경이 기록합니까? 예수님은 늘 죄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계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어떤 이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계속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택하신 방법은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으셨지만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셨음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식탁의 교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각 개인의 연합의 의미로도 사용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연합된 자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먹는다라는 것이 음식을 먹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주와 연합되어지고 함께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여러분 식탁의 교제는 실제의 먹는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본문 잔치를 베푼 주인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잘 먹이기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열고 그를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본 목적은 손님이 주인과 한 식탁에서 같이 먹음으로 잔치의 주인이 이 손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식탁의 자리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음식의 나눔 이상의 다윗과의 연합, 함께함을 주님은 다윗에게 알게 하려 이러한 잔치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의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고 내가 보호함을 그 적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잔치를 연 것뿐만이 아니라 초대되어진 그 영혼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들이 오늘 이곳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십니다. 손님이 된 우리와 더 가까워지려고 우리를 늘 부르고 우리를 늘 초대하시는 분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기쁨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잔치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며 우리와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 잔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늘 부르시는 주의 초대에 대해 늘 순종하며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가 열렸을 때에 참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의 잔치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치의 자리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일 그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잔치 음식입니다. 전 있고 잡채가 있고 이러한 음식들 많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잔치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도 이 음식이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음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음식 아니라는 것 이미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의 음식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오나.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음식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잔치의 자리에 나와 주께서 예배하신 영의 음식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주께서 주시는 평안들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와 연합되어지며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잔치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또한 선대하시는데 무엇으로 여기고 선대하시느냐? 우리를 손님으로 여겨주시며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에 대해 성경은 5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또한 당시 잔치의 전통과 연결된 이해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에 초대된 귀한 손님에게는 주인이 귀한 감람유나 향유를 머리에 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름의 향기로 그가 귀한 사람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주인된 사람의 잔치를 연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과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초대한 이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셨을 때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손님에 대한 대접에 소홀한 주인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을 때에 다윗은 이런 문화에 비유하여서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였는데 나를 초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주 귀하고 중요한 손님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오늘 5절 중반에서 그는 이리 고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잔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이처럼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주의 믿음의 잔치에 예배의 자리에 초대됨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그 자리를 사모하며 참여하게 되면 우리 또한 주의 존중히 여김을 받으며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존귀와 귀히 여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존귀히 여겨주심은 삶의 진정한 기쁨, 삶의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92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기름 부으심, 존귀 여겨주심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매일같이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존귀한 자, 귀히 여김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들소의 뿔같이 내 뿔을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심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리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 중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 맨 후반에 무엇이라 합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잔이라 함은 각 인생의 기업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풍성한 채우심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리 성경이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일생 중에 필요한 것들로 분명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겨 살아가면 그가 우리의 삶 또한 귀히 여겨 주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물질적인 채움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공급해 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편 4편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들과 평안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과 평안들, 회복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삶의 잔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잔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 그가 예비하신 이러한 기쁨들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6절 초반에서 다윗은 이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내어 보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근거 무엇입니까? 나를 선대하여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평안해지는 것을, 나의 잔이 넘치는 것을 그가 이미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 뒤에 그는 믿음의 결단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단입니까? 6절 후반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란 주의 예루살렘 성소를 언급합니다. 성전의 신앙, 성소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결단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중히 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우리의 목자 또한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결론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작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가? 주의 성전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그 시작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말씀에 있는 약속들이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잔치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대하심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따라가면,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삶의 고백들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잔치의 자리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안위를 받고 있는지를 그들 가운데에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잔치를 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잔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대하여 우리가 참여하기를 주저하거나 또한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 또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부터 인하여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2000년 전 다윗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